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인사동에서 동기들과 그룹전을 한 날이었는데요. 선물로 받은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집으로 오는데 버스에서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잘못 내렸어요. 추운데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보이는 식당으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해물칼국수를 먹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누군가가 제 음식값을 냈다는 거예요. 네? 제 음식값을요? 누가요?
저기 저분요.
식당에서 나가는 웬 남자 등을 식당 주인이 가리켰습니다. 서둘러 그 사람을 따라갔죠. 저기요. 아니 왜 제 밥값을 그쪽에서 내신 거죠?
그냥 그 내가 내고 싶어서 냈어요.
네? 아, 왜요?
아니 뭐 그냥 마음에 들어서요. 좋아서 그냥 냈어요. 혼자 밥 다 먹고 이제 일어서야지 하는데 그쪽이 들어오잖아요. 그쪽 보는 순간 저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고마우면 뭐 차 한 잔 사든지요. 아니면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가요. 그러실래요?
범상치 않은 눈빛을 가진 그 남자와 그렇게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 왜 큰 꽃다발 갖고 있어요? 졸업이나 입학 시즌 아니고 오늘 뭐 생일이라도 돼요?
아니요. 뭐 축하받을 일이 있어서 친구들이 줬어요.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요. 어떤 일인데요?
아, 오늘 동기들이랑 전시회를 했어요.
동기들?
네.
어떤 동기?
학교 친구들이요.
어떤 학교?
아, 대학 동기요.
그러면 혹시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뭐 전문으로 하진 않지만 그리긴 가끔 그려요. 저 미대 나왔거든요.
미대 나온 사람 나 처음 봐요. 나는 덤프트럭 운전해요. 고등학교 다니다 말았고. 가방끈 차이가 너무 나네.
아니 무슨 여기서 가방끈 얘기가.
아 그럼 뭐 나같이 미천한 사람도 만나줘요? 그래도 된다면 뭐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나같이 천한 사람 만나줄 수 있어요?
얼떨결에 정말 뭐에 홀린 듯 그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거칠지만 그래도 저를 공주 대하듯 잘해줬어요. 하지만 술을 마시면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모임 때 그와 같이 나갔다가 친구들의 걱정과 반대가 이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거친 사람은 내가 품어주면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려도 술을 시키고 또 시키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 그만 마시면 안 돼? 아 지금도 취했는데 더 마시면 어쩌라고. 자제 좀 해.
아 그래. 어? 나 못 배워서 그런 거 못 한다.
아니 거기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와?
아이 딱지! 나 돌아버리기 전에!
그가 소리를 지르며 눈동자가 확 바뀌는데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슨 분노 덩어리가 있는지 화를 폭발시키더니 지갑 안에 있던 제사준을 꺼내서 찢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그는 제 사진을 갈기갈기 찢더니 발로 막 짓밟았습니다. 그 일로 저는 충격을 받고 헤어지자고 하고 먼저 와버렸습니다. 다음날 그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거 사진 진짜 어렵게 퍼즐 맞춰도 붙였어. 어제 정말 미안했어. 내가 미쳤나 봐. 용서해주라.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버리지 말아줘. 응? 나 정말 자기한테 잘할게. 나 이제껏 나는 싸움박질이나 하고 못할 짓 많이 해서 자기처럼 착한 사람 만나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돼.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나 버리지 말아주라. 정말 잘할게. 응? 나랑 결혼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잘할게.
그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눈물에 범벅이 된 얼굴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한 남자의 진심을 짓밟나 싶었습니다. 일어나요. 왜 무릎을 꿇어요?
그럼 나랑 결혼해주는 거지?
아, 알았어요.
고마워. 정화야 고맙다.
사실 그때 30살에 저도 지치고 외로웠어요. 저에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제가 베풀면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결혼에 안식처로 도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호소를 거절하지 못했고 그는 당시 서울에 혼자 살던 저희 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고요. 겨울을 같이 보냈는데 뱃속에 아기가 생겨 서둘러 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3월 결혼 전날 그가 만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이랑 좀 마셨다.
아, 내 결혼식인데 이렇게 많이 마시면 어떡해.
이게 다 안산에 사는 우리 누나 때문이야. 누나가 잘 살면서 동생을 모른 척한다. 나 누나가 지금 용서가 안 된다. 그래, 같이 안산으로 가자. 나 좀 따지고 와야겠다. 어? 누나는 너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자.
아, 왜 그래? 지난번에 가서 누나 집 다 뒤집어 놓고 왔다며. 아, 왜 누나를 못 살게 굴고 그래? 아, 당신 누나가 무슨 죄야?
아, 가자며 가자 좀 가 가자고!
그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갈 생각이 없다고 손 좀 놓으라고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달랬습니다. 근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는 술 취한 데다가 화가 나면 눈동자가 변해버리곤 합니다.
내 말을 안 들어? 그래. 그래,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가 예식장에서 입을 새 양복과 옷가지들을 거실에 쌓아놓더라고요. 그의 눈동자를 보니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한테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어?
그는 길길이 날뛰며 옷에다 불을 붙였어요. 불이 타오르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담요에 물을 적셔 덮였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새까만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도 그는 난동을 더 부렸습니다. 전에 만나던 여자에게 전화를 해서 횡설수설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를 제일 걱정하는 안산 형님에게 전화해서 그날 벌어진 일을 털어놨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이 결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정화야. 내일 결혼이잖아. 어? 시골에서 부모님이랑 친척분들 다 버스 대절해가지고 오셔. 어? 제발 나보고 참아주라. 내가 약을 먹여서라도 동생 술을 꼭 끊게 해줄게. 응? 제발. 새 신부가 화장 뜨면 안 되니까 일단은 자. 어? 자고 나서 생각해.
그렇게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목걸이, 팔찌 등 폐물을 챙겨 방구석에 앉아 고민했지만 해결이 나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와 고향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올라오실 우리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동네 어른들을 생각하니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만 굴리다 앉은 채로 잠깐 눈을 붙였고 예식장 가서 신부 화장을 했어요. 화장하는 곳으로 형님이 달려왔습니다.
아휴, 새 양복이 상해가지고 입지 못하게 됐다며. 우리 집 거 이거 갖고 왔어. 이거라도 입혀.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됐어요. 그는 헐렁한 양복에 촌스런 넥타이를 메고 술이 덜 깬 채 웃으며 입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만 아는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예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난동을 부리는 날 저는 그것을 다 찍어뒀고 결국 그와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강지처를 어떻게 버려? 어? 난 헤어지지 않아!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며 그가 거부했지만 증거가 있으니 그도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 후 저는 아이를 안고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두고도 왜 이혼했냐며 저에게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그와 사는 것보다는 쉬웠어요. 지나간 시간을 원망하거나 후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건 어찌됐든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아이와 정말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시간이 정말 약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활이 안정이 되었고 폭풍이 없는 평온한 일상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